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고 하는 박광수 목사님의 이제 책을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그 소개를 하면서 아마 박광수 목사님이 박사학위를 이제 받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을 이곳으로 쓰신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어떤 분이 아마 여쭈었나 봐요. 이렇게 여쭈었더니 박사학위 논문은 그걸 쓰지 않았고 세상이 하도 좌익 세상으로 너무 급격하게 이제 변화가 되고 이렇게 해서 목사로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4년 전에 스스로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 동성애, 성 이데올로기 뭐 등등 지금 세상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 이렇게 연구를 해서 결국 이 책을 냈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기 PPT 이제 나오는 거 이제 보시면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 박광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제가 어저께 오늘 아침에 계속해서 이 책을 오늘 이제 이야기할 것도 이제 준비하면서 보면 참 정말 책을 잘 쓰셨어요. 책이 물 흘러가듯이 이렇게 이게 원하는 그런 그 논리 이걸 가지고 쭉 이거를 풀고 나가는 게 아주 그 읽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필독서로 한번 여러분이 좀 읽으면 좋지 않겠는가? 박광서 목사의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저 목사님이 지으신 저 책에 3장 이후에 나오는 걸 한 장 한 장 여러분에게 요약해서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이잖아요. 미국 같으면은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됐잖아요. 동성결혼이 합법화. 어떻게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하는 게 이게 그냥 뭐 자기들끼리 좋아서 하는 건 모를까. 어떻게 이거를 국가가 합법적으로 결혼이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 자, 이런 것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정말 생각해보지 못한 뭐 동성애자들이 곳곳에서 커밍아웃을 하고 요 근래 젠더 이데올로기 이렇게 이제 해서 성평등 주장을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 성애는 한 종류 두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남자 여자 두 종류만 있는 게 아니고 수십 가지 성이 있을 수 있다. 자 이런 거 이제 하면서 결국은 가정이 해체가 되고 국가가 해체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 목적이 뭐냐 가정 해체와 그 다음에 국가 해체 그 중간에 교회 해체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해체되고 교회가 해체되고 국가가 해체되는 거. 자 그러면 이런 일을 어떤 사람들이 하느냐 마르크스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우리는 이거 뭐 성혁명, 성해방, 뭐 페미니즘, 그래서 동성애 아니면 낙태 뭐 이런 게 이제 나오고 차별금지법 제정 뭐 이런 게 이제 나오니까 이거하고 마르크스주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크스주의의 기본이 뭔가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왜 그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들고 나와서 가정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파괴하고 국가를 해체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상적인 평등 사회를 꿈꾸었던 그 칼 마르크스 그 칼 마르크스의 사상이 있잖아요. 그 사상의 핵심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는 걸 이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초점은 왜 가정을 해체시키려고 하는가 왜 국가를 해체시키려고 하는가 특별히 자본주의, 민주주의 이런 국가를 왜 해체시키려고 하는가 그 뒤에 도대체 뭐가 있어서 그런 건가 이러한 그 근본 원인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보통 생각할 때 마르크스주의는 곧 공산주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공산주의가 과거 뭐 지금부터 한 3000년 전부터 이제 존재를 했는데 그때의 공산주의하고 지금 여기 마르크스주의하고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됐는가 이걸 좀 살펴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리차드 파이프스라고 하는 분이 공산주의 역사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공산주의는 이상을 가지고 있다. 이상.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유토피아적인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거를 실천하려고 하면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잖아요. 실천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정권이 창출이 된다. 요 세 가지 모습을 가지고 공산주의를 이해를 해야 된다. 자, 먼저 공산주의란 뭐냐? 공산주의. 우린 지금 공산주의 그러면 1850년경에 생겨난 최근의 공산주의를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이 플라톤의 국가론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면 공산주의는 지금부터 2500년 전에도 존재했던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의 철학 아니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이라는 그 라틴어 커뮤니스의 뜻처럼 공산사회라는 것은 함께 생산하고 공유하는 이상적인 평등사회예요. 이상적인 평등사회. 이것은 개인이 공동체 속으로 소멸되는 극단적 형태의 사회적 완전 평등을 가리키는 이런 사회입니다. 이렇게 이제 되려고 하면 가장 필수적인 게 뭐냐? 사유재산이 사라져야 돼요. 사유재산. 자,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이에요. 유토피아적인 그런 이상이에요. 자, 그럼 이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실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1850년경에 마르크스의 이와 같은 그 사상이 나오기 전까지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이와 같은 공산주의 실행 프로그램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공산사회를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게 바로 칼 마르크스, 그 다음에 프리드리 엥겔스가 이제 만들어 놓은 마르크스주의가, 보통 얘기하는 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는 사유재산 폐지해야 된다, 이걸 전제로 해서 계급차별로 인한 자본주의 사회를 필연적으로 붕괴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이 땅에서, 아니면 미국 사람들 미국 땅에서 저렇게 자유롭게 지금 살고 있는데, 이거를 혁명을 통해서 붕괴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모든 이론적인 개념과 실천적인 것들을 이제 이렇게 제시하고 한 게 마르크스주의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한 6천년 됐는데, 이 인류 역사 6천년 가운데 이와 같은 그 공산주의 이상, 이런 개념, 유토피아적인 개념을 실제로 구현한 나라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해서 이렇게 생겨난 공산주의 국가는 러시아인데, 1917년부터 1991년까지 사유재산이 없는 평등한 사회를 꿈꾸며 소비에트 연방 공산주의 국가를 했는데, 그 이상은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자, 그러면 이제 PPT를 이제 보면서, 이게 참 내용이 중요한 것 같아요, PPT가. 자, 요걸 좀 보면서 여러분에게 공산주의 좌파 사상하고, 그 다음에 마르크스주의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흘러나오는 다양한 그 좌익 사상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프리즘이라는 거 알고 있죠? 태양에서 비친 이게 하나가 들어오면, 그러면 프리즘을 통과하게 되면 빨주노초 파남 뭐 이렇게 해서 일곱 가지를 이렇게 분산이 되는, 이게 프리즘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공산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좌파 이런 그 유토피아 사상을 광원이라고 봐요. 광원이 프리즘에 들어오는데, 그 프리즘이 뭐냐, 이렇게 돼 있는 프리즘이 요게 마르크스주의예요. 마르크스주의. 그래서 이 프리즘을 통과하게 되면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이렇게 빛이 딱 분광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타난 것처럼 각종 형태의 다양한 그런 스펙트럼의 좌파 이런 것 같은 개념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뭐 네오막시즘도 있고 페미니즘도 있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동성애 문제, 그 다음에 성 이데올로기 문제, 이런 그 좌익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게 원래 마귀의 체제에서 나온, 마귀가 이 하나님의 것들을 붕괴하기 위해서 만들어오는 그런 좌익, 비뚤어진 그런 사상이 있어요. 이게 광원이에요. 이게 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 걸 1850년 이후에 이거 만들어온 이 체제를 통과하게 되면 지금 우리 사회를 붕괴시키려고 한 모든 것들이 이게 빛이 분광이 돼서 쭉 나타나는 것처럼 마르크스주의를 일단 통과하게 되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거다. 요 그림을 잘 이해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참 좋은 분석인 것 같아요. 마귀가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좌파 이런 사상, 근데 그 사상 중에 인간을 가장 크게 멸망시킬 수 있는 게 그게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오래전부터 인간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광원을 1850년경에 마르크스가 만들어 놓은 이런 이 마르크스주의라고 한 프리즘 속으로 이걸 딱 집어넣고 나면, 여기에서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좌익의 모든 문제가 다 여기에서 이 빛이 분리가 되듯이 분리가 돼서 여러 가지 스펙트럼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아니, 왜 마르크스주의가 프리즘 역할을 하고 있냐? 왜 마르크스주의가 프리즘 역할을 하고 있냐? 그 이유는 이 마르크스 사상이 공산주의라는 그 큰 틀 안에 여러 가지 사상이 있는데 그 사상 가운데 가장, 그 세력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세력이다.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 좌파 스펙트럼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사상적 기초가 바로 마르크스주의이기 때문에 이것이 프리즘 역할을 해서 마귀의 좌익 공산주의 그 이상사회라고 하는 그 유토피아, 진짜 성경이 얘기하는 유토피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년 왕국을 통해서만 이룩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도 모방을 하거든요. 모방을. 그걸 하기 위해서 좌익 사상을 가지고 공산주의라고 하는 걸 사람들 머릿속에 집어넣기 시작했는데, 이게 1850년경에 나온 이 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 이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지금 맨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이제 다가와요. 인간성이 다 말살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적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온 세상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일이 이 마르크스주의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나온 이 좌익 사상들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 스펙트럼이 이것들을 사용해서 결국은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이제 통치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인류 역사 6000년 이 가운데 마르크스가 이제 꿈꾸었던 사유 재산이 없는 말 그대로 유토피아적인 이런 시대가 있었냐? 그런 시대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없었냐? 18세기까지 유럽에 있는 사람들, 우리 뭐 동쪽에 있는 여기 중국인 이런데 이런 생각도 못했고, 어쨌든 기독교 문화권에 살고 있던 그 유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안 되느냐?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인간은 불완전하다. 이 불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머릿속에서만 꿈꿀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란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식이 계몽주의 시대를 맞으면서 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적절한 교육과 입법을 통해서 인간은 얼마든지 계몽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인본주의로 사람들이 급격하게 선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부정적인 그러한 그 인간으로 보지 않고 인간을 긍정적인 그러한 그 인간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나온 것이 마르크스주의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좌파 진영이 믿고 있는 인간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래 선하고 인간은 본래 착하고 모든 것이 문제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좌파 진영에서 믿는 그런 그 이데올로기, 그건 뭐냐 하면 인간은 얼마든지 개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얼마든지 개조가 될 수 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는 안 되지만 1년, 2년, 3년 해서 30년, 40년, 지금 마르크스주의 같으면 150년, 160년, 170년 해서 인간을 개조하기 시작하니까 결국 어디까지 가요? 남자하고 남자가 결혼해도 어떻게 국가가 그 합법적인 결혼이라고 인정할 정도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 마르크스주의 좌파 이런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김영삼 기자가 근현대에서 이야기하면서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선전선동에 잘 놀아나는가 그런 이야기 이제 했잖아요. 예, 바로 그거거든요. 한 번 들으면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 거짓말도 999번까지 들으면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0번쯤 가서 들으면은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할 때는 저 말이 진짜가 아니겠는가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마르크스주의 같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건데도 지금 15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많은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횡행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거짓에 이렇게 세뇌가 돼서. 그래서 좌익에 속한 사람들은 인간을 개조할 수 있고, 그래서 인간이 개조가 되면 남자가 남자하고 여자가 여자하고 이렇게 결혼해도 그게 합법적이고, 인간의 성이 두 개가 아니라 50개, 100개, 1000개가 돼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선택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이러한 지경까지 간다는 겁니다. 이게 좌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근본적인 개념이다. 이런 걸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마르크스주의가 이제 나타나게 된 그 배경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영국에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장에 다니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공장을 운영한 사람들은 많은 부를 소유하게 됐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부를 덜 소유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부자가 있고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계층 간 빈부의 격차가 옛날에 봉건사회 할 땐 다 못 먹고 못 살았으니까 저 영주나 이런 사람 한두 명 빼고는 모두가 다 같이 못 사는 그런 생활을 했는데 이제 자본주의가 도입이 돼서 산업혁명이 되니까 전부 다 잘 살게 된 거예요. 옛날에 보면 훨씬 더 잘 살게 됐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더 잘 산 사람이 있고, 그렇죠? 옛날에 비하면 이 사람들이 노동자들도 잘 살게 됐지만 이 사람에 비하면 잘 사는 정도가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계층 간의 빈부의 격차다. 이걸 사회적 불평등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문제가 생겼다고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나온 사람이 바로 마르크스입니다. 자, 그래서 마르크스 주의는 자본주의와 같은 그 어두운 단면이 있다는 걸 지적했다. 이거는 어느 면에서 잘한 거예요. 그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 근데 마르크스 주의가 왜 위험하냐 하면 자본주의가 그렇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폭력을 써서라도 혁명을 일으켜서 유혈혁명을 일으켜서라도 이거를 뒤집어 엎어야 그래야 공산사회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어요. 6.25라든지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어요. 피 흘리는 이런 혁명을 겪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피를 흘리는 그러한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 말 그대로 모든 걸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케이오스, 혼동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이 땅이나 아니면 이 사회에서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르크스 주의자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이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이거를 뒤집어 엎어야 그래야만 사유재산이 없어지고 그래서 공산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 마르크스 주의가 계속해서 팽창해 나가는 가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족이 붕괴가 되고 그다음에 교회가 붕괴가 되고 국가가 붕괴가 되는 거예요. 왜 이러냐? 마르크스 주의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은 반드시 가정의 붕괴, 교회의 붕괴, 그다음에 국가의 붕괴가 나타나게 돼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국가와 가족 이게 뭐냐? 아니면 어떠면 교회까지도 이거는 자본주의 체제를 지탱해 주는 주요한 수단이라고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멸망을 시켜야 그래야 자본주의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 이거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없애려고 그래요. 가정을 없애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하고 남자하고 결혼하고 여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애가 태어나지 않잖아요. 그럼 한 세대 두 세대 지나면 가정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되면서 교회도 동성애라든지 아니면 차별금지법 같은 이런 걸 해서 교회를 붕괴시키고 그냥 가정이 붕괴가 되고 교회가 붕괴가 되고 그다음에 결국은 국가가 붕괴가 되면 그러면 그때 유혈혁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체제를 완전히 전복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이 사람들은 주장하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가 들어가게 되면 가정의 붕괴, 교회의 붕괴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의 붕괴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좌파 진영에서 소수자 문제, 성소수자 문제, 동성애 문제 맨날 이야기하죠. 파퓰리즘 정책 이런 걸 남발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런 정책들을 사용해야만 그래 어떻게 돼요? 국가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국가 그나 70년 동안 이상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면서 이걸 이렇게 놨는데 이거를 공산화를 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붕괴시켜야 되잖아요. 이거 붕괴시키려면 세 가지가 붕괴가 돼요. 가족이 붕괴가 돼야 되고 그 사회를 유지하는 교회가 붕괴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국가 붕괴는 어떻게 하면 돼요? 빚을 계속해서 파퓰리즘 써서 무상복지해서 다 나눠져 버리면 국가는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사용해서 좋은 나라를 붕괴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게 그게 마르크스주의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잘 차려야 돼요. 박광수 목사님 이렇게 썼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도대체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왜 밀어붙일까? 박근혜 정부까지 해서 지난 역대 정부가 지금까지 빚을 쌓아놓은 게 600조를 쌓아놨다 그래요. 600조.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해서 우리 국가가 지금 지고 있던 그런 부채가 600조인데 문재인 대통령 은퇴할 때가 이제 퇴임할 때가 되면은 부채가 천조가 된다. 그러니까 한 대통령이 지금까지 많은 대통령, 열 몇 명의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지금까지 잘 절약하고 해서 국가를 600조 정도 부채 지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그런 국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정도면 아주 훌륭한 그런 국가인데, 그래서 한 사람이 400조 이상, 500조 이렇게 이 빚을 후대 세대들에게 넘겨주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당장 내 문제가 아니니까 빚을 천조, 이천조, 오천조를 주면 어떠느냐. 그렇죠? 이번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뭐 돈 나눠주는데 15조가 드는데, 아 그거 한 번, 천 번, 백 번, 천 번을 주면 어떠냐고 그런 소리를 하잖아요. 그런 소리니까 부총리인가 하는 경제부총리가 철딱선이 없는 짓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빚을 많이 지고 돈을 무료로 그냥 나눠줘서 그냥 사람들 마음만 잡아갖고 정권이 유지가 되기만 하면 무슨 짓을 해도 문제가 없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런 식으로 해서 빚이 계속해서 늘어나면 국가 전체가 무너져요. 다음 세대가 이 땅에 살 수 없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돼야 어떤 사회가 오냐, 공산사회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만. 참 이게 정말 놀랍고 무서운 일입니다. 저도 뭐 공과대학에 다니고 이렇게 해서 이러한 그 정치적인 이슈, 경제적인 이슈 이런 거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 않고 살았어요. 여기 우파에 속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나면 어떻게 하든지 내가 결혼하고 그냥 가정을 일구고 아이들 제대로 키우고 그렇게 해서 노후 자금 마련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그냥 부지런히 가서 일만 한단 말이야. 일만. 그런 동안에 이 좌익들은 프로페셔널 혁명가들을 만들어서 30년, 40년 동안 이 아이들 이 모든 거 이거를 세뇌시키는 이런 작업을 해서, 그래서 지금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이런 일이 생기면서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까지 지금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저렇게 하면 분명히 나라가 망할 텐데 근데 왜 사람들이 그런 걸 깨닫지 못하고 또 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은 그걸 알지 못할까. 그러면서 이걸 이렇게 설명했어요. 교회 다닌 사람들, 한번 신천지 다닌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런 그 이단들의 거짓 사상을 추종하는 사람들 옆에 있지 않냐. 그 사람들한테 가서 그거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면 듣느냐. 절대 안 듣는다는 거예요. 거기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 옆에 어려움,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거기에 딱 들어가서 하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좌익 사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와 마찬가지로 한번 이 사람들에게 머릿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 좌익 사상 가진 사람이 이거 바꾸는 거는 정말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는 거예요. 뻔히 안 되는 거,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 알면서도 거기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한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 박광수 목사님이 얘기한 게, 그러면 이게 인간의 힘으로 이게 되겠느냐. 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그 배후에 지배하는 악한 영이 있지 않느냐. 그 악한 영이 바로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 이 사회주의 이런 것 그 배후에는 마귀가 거기 또아리를 틀고 앉아서 인간을 잡아먹으려고 한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절대로 좌익사상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될 책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마르크스 사상의 핵심 철학이 뭐냐,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어요. 세 가지. 아는 것도 있고 또 모르는 것도 있으니까 잠깐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이제 핵심 사상은 계급투쟁, 첫 번째 계급투쟁, 두 번째는 변증법적 유물론, 세 번째는 발전 단계론, 이런 게 이제 나오는데 그냥 제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계급투쟁론이에요. 1848년에 나온 공산당 선언에 가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 계속해서 계급투쟁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가 계급투쟁의 역사인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 산업혁명 이후에는 그 계급투쟁이 자본가와 노동자라고 하는 두 계급에서의 투쟁으로 고착이 됐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계급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서로 계급투쟁을 했는데 산업혁명 이후에는 자본과 노동자 사이의 계급 투쟁으로 그것이 아주 완전히 고정이 됐다는 거예요. 양극으로 아주 구분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자본주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게 세계적인 규모로 확산이 된다는 거예요. 물건이 옛날에 그냥 이거 가내공업하고 이러던 게 지금 만들면 그냥 전 세계로 퍼져나가듯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국가가 발전하려면 그럼 어떻게 돼요? 공장 많이 만들고 계속 해야 되니까 국가가 기업을 보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보호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계급투쟁이 제대로 실현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좌익사상에 경도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붕괴시켜야만 된다. 아주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같이 이런 좋은 나라에 살면서 이거를 없애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아니면은 이 나라는 절대 태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나쁜 나라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머릿속에 이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급투쟁론이고, 두 번째는 변증법적인 유물론이 있는데, 아, 이 마르크스는 철학을 이제 한 사람이에요. 자, 이거 해서 어디서 이제 많은 걸 차용을 해오냐. 헤겔이라고 하는 그 철학자에게서 많은 사상을 이제 가져옵니다. 자, 그럼 헤겔이라는 사람은 뭘 이야기했냐. 헤겔은, 아, 이 시발점이 초월적인 정신이 시발점이고, 이 정신을 현실에서 실현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정신은 완전하고 그것을 반영한 물질은 불완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헤겔은. 근데 마르크스는 이걸 뒤집었어요, 완전히. 그래서 역사의 변화는 초월적 정신이 아닌 손으로 직접 잡을 수 있는 현실에서 전개되고 투쟁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마르크스는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 정신이 완전한 게 아니라 물질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 물질을 반영한 게 정신인데 이게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물질이 상부구조를 결정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이런 인식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의 기준이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온 관념, 이런 것들은 완전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이제 기준으로 삼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새 많이 듣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먼저다. 그렇죠? 항상 그러잖아요. 사람이 먼저다. 예, 사람. 자, 그런데 물론 오늘날 이 좌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그러한 언어로 그렇게 이제 강조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좌익 마르크스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을 완전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해요. 완전하다. 김정은이니 뭐 시진핑이니 이게 사람이 완전하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상을 완전하게 실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유토피아를 구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하고는 그냥 완전히 대척점에서 그냥 둘이 꽝 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죄인이고 불완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그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사람의 힘으로 이 땅의 유토피아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 마르크스는 뭐라고 또 예견을 했냐. 역사가 발전하는 그런 단계를 겪고 있는데, 1859년에 경제학 비판 서설에서 인류 역사가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원시 공산사회가 있고, 고대로 넘어오면서 노예제도를 가졌던 그런 국가들이 있고, 중세로 넘어오면서 봉건제도가 이제 확립이 됐고, 그 이후에 자본주의 사회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르크스 그 당시에. 이 자본주의 이거 사회가 이제 발전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붕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주의 사회가 오게 되고, 궁극적으로 유토피아를 꿈꾸는 그 진짜 이상적인 그와 같은 사회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예측을 한 거예요. 자, 이런 도식에 따르면 1850년경 마르크스가 살던 그런 당시는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이 최고조에 달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되냐. 프롤레타리아, 그렇죠? 프롤레타, 농민, 노동자 계급이 혁명을 일으켜서 반드시 사회주의를 이 땅에 구현해야 될 그런 시기가 바로 그때라고 마르크스는 이제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듯이 그런 일은 적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로 나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마르크스가 생각하는 그런 공산주의는 점점 퇴조를 겪고, 마르크스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이건 멸망해야 되고 곧 붕괴할 거라고 그렇게 예견했던 자본주의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면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는 다 자본주의 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의 예측이 벗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르크스 주의에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몇 가지 개념이 있어요. 그 몇 가지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소외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고 착취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이걸 좀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정말 심히 미워했어요. 자, 왜 그가 그렇게 자본주의를 미워했는지 그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개념을 좀 이해하면 좋습니다. 소외. 소외라고 하는 거, 우린 지금 보통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소외, 그러면 저 사람 소외당했다고 해.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주변에서 저 사람 오면 꺼리고, 그 다음에 저 사람 오면 따돌리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왕따를 당했다. 이런 게 소외잖아요. 근데 마르크스주의 소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게 원래 본질을 잃고 다른 것이 되면 그걸 소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개념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왕따 당했다 이런 의미의 소외가 아니고 원래 A는 욕을 하도록 만들어진 건데 이게 뭐가 잘못돼 주객이 전도되든지 해서 이게 딴 쪽으로 가면 이거를 소외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르크스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그 소외를 이제 먼저 국가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자, 마르크스는 뭐라고 얘기했냐. 국가. 자본, 가족 이런 거에 대해서 소외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자, 국가는 원래 사람들 상호 간의 충돌을 해소하고 최대의 행복을 창조하고 보장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마르크스는 뭐라고 생각했냐. 이 국가가 원래의 목적에서 전도가 돼서 딴 방향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국민들이 누려야 될 그런 수단이 아니고 소수자가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이 나라가 바뀌게 됐다. 이렇게 되니까 국가가 소수의 기득권을 채워주기 위한 도구가 되고 다수에게는 언제나 섬겨야 되는 그런 주인이 됐다. 그러니까 국민이 국가 위에 올라타야 되는데 거꾸로 국가가 국민의 등에 올라타서 주인 행사를 하게 된다. 이게 소외가 됐다는 거예요. 소외가 됐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특히 어디에서 그러냐. 자본주의 국가에서 영국이라든지 그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던 그런 모든 국가가 그런 방식으로 소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가족도 똑같습니다. 가족도 국가가 자본가의 배를 채워주는 도구이듯이 가족 역시 자본가의 배를 채워주는 노동력 공급처다. 법원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군대도 마찬가지도. 그렇죠? 다 자본가만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파괴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 법원, 검찰, 경찰, 군대. 그래서 이 마르크스는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냐. 사람이 소외에서 벗어나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진실한 삶을 추구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마르크스가 생각했던 어느 면에서 이상적인 그런 유토피아. 그렇죠? 근데 그 유토피아를 좀 잃어보려고 하는데 보니까 뭐가 방해를 해요? 자본주의가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본주의 어떤 국가가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또 특별히 뭐가 방해를 하냐? 가정이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또 이 종교적인 영적인 측면에서는 또 어떤 게 기독교가 가장 큰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 유토피아 사상을 이루는 그런 일에 있어서. 자, 그럼 이런 것이 어떻게 소외가 되느냐. 그 착취를 통해서 소외가 된다는 거예요. 착취. 그래서 마르크스는 1850년 그 한 해 내내 대형 박물관 도서관에 틀어박혀서 경제학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국부론, 아담 스미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책을 계속해서 이제 살펴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서 보면 이렇게 경제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으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잘 작용해서 모든 것을 균형 있게 만든다. 사람이 한 시간에 일하면 얼마를 받고 얼마를 받고 이런 모든 것들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잘 이렇게 조절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마르크스는 그게 아니고 실제 현실 세계에 들어와 보면 다양한 힘이 개입을 해서 시장을 조작한다는 거예요. 시장을 조작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본가들이 피자본가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을 착취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구조를.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려면 유명한 게 뭐예요. 같은 노동을 했으면 돈을 똑같이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거를 지금 법제화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어떻게 자본가 8시간 일한 거하고 그다음에 노동자 8시간 이제 일을 했는데 왜 자본가는 1년에 한 달에 1000만 원을 받고 노동자는 왜 한 달에 200만 원만 받냐는 거야. 둘 다 똑같이 200만 원을 받아야지. 그 200만 원 받는 이유는 뭐냐. 자본가가 800만 원어치를 착취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이와 같은 착취 현상이 발생하느냐. 이 노동시장에 뒤에서 뭔가 조작하는 힘이 작동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 사회에서 가능하냐.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자본가 계급을 완전히 혁명을 통해서 물리치고 자본주의와 같은 체제를 완전히 붕괴시켜야, 그래야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똑같이 모든 걸 소유하고 사유재산이 없는 이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유토피아 세상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참 이 말씀을 쭉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거꾸로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한번 지금 예를 들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르크스는 뭐라고 생각했냐. 자본가의 생산수단의 장악, 자본가가 공장이라든지 이런 걸 장악하잖아요. 이게 장악했기 때문에 조작이 이루어지고, 이게 조작이 이루어지니까 착취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생산수단의 장악이 뭐냐. 저와 여러분 지금부터 500년 전에 조선시대에 살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뭐, 여러분 신발을 만들든지 뭘 만들면은 가내공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앉아갖고 계속이나 신발을 만드는 거예요. 집신을 만들든 뭘 만들든. 뭐 기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 아들도 또 그거 배워갖고 집신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장인이에요. 장인 전통. 이렇게 되면 그때는 이 집신을 만드는 공장이 자기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인이 생산수단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공장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옛날에 집신 뭐 하루에 열 켤레 만드는 걸 공장에 들어가고 신발을 만드니까 어떻게 기계를 돌리기 시작하니까 하루에 만 켤레, 이만 켤레 막 만들어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가내공업 해갖고 집신 하루에 열 개 만들고 이걸로는 생활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 버리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다 공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기계로 이제 모든 걸 생산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오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결국은 기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서 인간이 부속품이 되고 기계가 주인이 되는 또 하나의 소외가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 인간이 자본가들의 생산수단을 장악이라는 그런 조작에 의해서 그래서 의존적 존재가 돼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저는 이제 공과대학을 다닌 사람이니까 무언가를 자동화해서 뭔가를 많이 만드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지금 자동차를 좋아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다녀요. 여러분 가내공업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집에서 자동차를 한 대 만든다고 생각하면 아마 몇십 년이 걸려도 자동차 한 대를 집에서 못 만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공장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게 자동화가 돼서 이거 만드니까 하루에 뭐 원하면 몇만 대도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먼 데 있어도 자동차 타고 다니잖아요. 30년 걸려도 자동차를 한 대 못 만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예를 들면 휴대폰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인간의 뭐 세탁기도 만들고 텔레비전도 만들고 뭐도 만든 게 지금 다 공장에서 만들어 나오면서 가격이 저 밑으로 쭉 떨어져서 여러분 자동차 한 대 만드는데 30년 걸린다고 하면 자동차 한 대가 10억씩 갈 거 아닙니까? 20억씩 갈 거 아니에요. 그거 지금 3천만 원, 4천만 원이면 자동차를 굴릴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그게 가능하냐? 왜 그래요? 기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대량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자본가 공장을 소유한 그 사람은 더 많은 부자가 되지만 저와 여러분도 동시에 다 같이 다 생활이 윤택해지고 다 잘 살게 됐잖아요. 옛날에 비하면. 30년, 40년 전에 우리나라에 자동차 하나 갖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지금은 대부분의 가정이 한 대, 두 대 지금 자동차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동차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겨요. 그 부작용이 뭐냐? 이 공장을 소유하는 그 사람 많은 돈을 소유하게 되고 이 사람에 비해서 예,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은 그 사람에 비하면은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더 잘 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자동차 가지고 사는 이게 좋습니까? 아니면 가내공업 한다 그래서 5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죽을 때까지 일해도 자동차 한 대 사지 못하는 이러한 시대에 사는 게 좋아요. 지금처럼 사는 게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좋은 건데 이게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자본가는 더 잘 살고 너희는 요것뿐이 못 사니까 옛날에 가내공업하던 이런 시대로 돌아가서 너희가 너희 생산수단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그래? 이렇게 거기 빠져 넘어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무지한 사람들이.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세상을 거꾸로 보는 거예요. left라고 하는 말은 삐뚤어지게 세상을 본다는 뜻이에요. 영어 단어 자체가. 우리말로도 왼쪽은 외다예요. 외다. 여러분 한번 가셔서 우리말 사전에 가서 외다를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나와있어요? 삐뚤어 간다는 거예요. 삐뚤어 간다. 이게 세상이 이렇게 발전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지성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세상을 좀 더 아름다운 세상, 편한 세상, 잘 사는 세상으로 만들어야 돼요. 만드는 과정 중에 잘못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인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완전하지 않은 거, 그건 몇 가지 때문에 전체적으로 잘 된 이 모든 거를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좌익들은 그게 아니라 잘 되고 좋은 거 이건 다 갖다 버리고 안 되는 것만 계속해서 지적을 해서 이것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이걸 한 번, 두 번, 천 번, 만 번 해서 세뇌를 시키면 그럼 어떻게 돼요? 좌익이 옳은 걸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지탱해주는 권위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국가가 있고, 가족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영국이라고 하는 거, 종교는 그건 교회뿐이 없는 거니까, 기독교뿐이. 자,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이와 같은 그 봉기를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국가를 없애고, 가족을 없애고, 그 다음에 기독교를 없애야 된다. 기독교를. 자, 그러니까 국가, 가족, 종교. 특히 이제 기독교 같은 거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거 세 가지를 없애야만 공산사회가 온다. 지금 이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 가족이 붕괴되잖아요. 성 이데올로지, 동성애 이런 문제를 통해서. 그렇죠. 교회가 지금 차별금지법 이런 거에 지금 묶이게 돼서 그래서 교회가 지금 붕괴가 될 이런 시점에 놓여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매해 감리교, 장로교 이런 데 연회가 열립니다. 미국 전체. 감리교 이런 연회가 열려요. 매해 등장하는 게 뭐냐, 목회자들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몇십 년 동안 그 일을 진행하다가 감리교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아우 지쳐서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이번에 어떻게 돼서 뛰쳐나왔어요. 많은 목사들이 우린 더 이상 이제 감리교 여기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이 문제를 가지고 매해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하니 예. 자,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왜 공산주의가 아니면 마르크스 사상이 국가와 가족과 그다음에 교회를 붕괴시키려고 하는가, 요거를 이해를 해야 돼. 요게 붕괴가 돼야 자본주의가 붕괴가 되고 요게 붕괴가 돼야 이들이 이야기하는 공산주의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 사람들이 강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걸 아주 굉장히 나쁘게 보는 거예요. 자본주의 계급사회의 유지를 위한 그런 제도가 가정이다. 그러니까 가정을 붕괴시키면은 공산사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본가 계급들이 사람들에게 세뇌를 시켰다는 거예요. 세뇌는 뭐냐. 여자는 원래 집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가정을 돌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정을 벗어나서 여자가 이런 성관계를 갖거나 이렇게 말 그대로 불륜을 일으키거나, 그 다음에 간음을 하거나 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이라고 그걸 누가 이렇게 주입을 시켰냐. 자본가 계급이 주입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탈피해야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공산주의 유토피아 혁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붕괴가 되고 여성이 자유롭게 프리섹스를 하고 이렇게 돼서 이런 가족이라는 것 자체를 아주 완전히 붕괴시키게 될 때 그때에 비로소 공산주의 유토피아 이와 같은 걸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해체, 그 다음에 성적 질서의 붕괴, 이것이 좌파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아젠다 중에 하나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아 이래서 동성애 문제가 나오고 이래서 낙태 문제가 나오고 그렇죠 이래서 차별금지법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평등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성적 이데올로기가 나오는 거구나. 결국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다. 가정이 파괴되면 교회가 파괴되고 교회가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면 국가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연관이 돼 있다는 거를 정말 저와 여러분 특히 교회 다니는 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오늘날의 마르크스의 후예들은 그들의 스승인 마르크스와 동일한 그런 도그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좌파 정권이 무리한 분배 정책, 무상 복지 이거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를 망쳐놔야 그러니까 공산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국가, 가족, 기독교를 붕괴시킴으로써 자신들이 원하는 공산사회를 이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이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유명한 말을 썼죠. 그리스도인은 공산국가는 사라져도 공산주의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마르크스 사상의 문제점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뭐 모든 거 다 공짜로 해준다 그러고 자본 갖고 다 빼앗아 갖고 다 나눠준다 그러고 유토피아를 이루어준다고 하니까 참 노동자 농민에게는 너무나 꿀같이 꿀맛같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말들이에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해서 세뇌가 되다 보니까 오늘날에도 이 마르크스주의라고 한 이 사상에 공감하며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실제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그런 내용들하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 있는가 이런 거 보면 정말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마귀의 사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1848년에 공산당 선언을 발표했는데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혁명을 하게 되면 그러면 10가지 항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10가지 항목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토지 소유를 폐지하고 모든 지대를 공적인 목적에 이제 사용해야 되고 두 번째, 무거운 누진 소득제를 도입해서 부자는 많이 세금을 내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모든 상속권을 폐지해야 된다는 거. 부자하고 뭐고 해서 돈이 많은 사람 상속하고 하는 거 상속을 다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디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 같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모든 이주자들과 반역자들의 재산은 몰수하고 다섯 번째, 국가 자본과 배타적인 독점을 가진 국립은행을 통해 신용을 국가의 손에 집중을 시켜서 국가가 사람들의 모든 걸 통제하고 통신 및 수송수단을 국가의 손에 집중을 시켜서 통제를 하고 그다음 일곱 번째 국가가 소유하는 공장과 생산수단을 확대해서 모든 걸 국가가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덟 번째 모두에게 동등한 노동의 의무를 지워준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든 뭐 열심히 하든 아니면 국민학교를 다니든 뭐 하든 누구에게나 똑같이 노동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그리고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소련 같은 경우 여러분 과학이 발전하지 않는 거예요. 자동차를 하나 못 만드는 거예요. 자동차 만들고 뭐 해서 박사학위를 하고 아니면 사람을 고쳐주는 그런 의사가 돼도 한 달 봉급이 100만 원. 저희 가서 땅을 파고 해도 한 달 봉급이 100만 원. 그건 누가 공부를 하겠냔 말이야.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에서 의료 시스템 이런 게 다 붕괴하는 이유가 공부를 많이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의사가 되려고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뭐 이렇게나 저렇게나 일을 하나 안 하나 다 똑같이 나눠주는데 누가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농업과 제조업을 이제 결합을 해서 그다음에 도시와 농촌의 차별을 점진적으로 이제 철폐하고 열 번째가 더 중요해요. 공립학교에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교육 실시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동의 공장 노동을 이제 철폐한다.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마르크스가 주장한 그런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과연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여러분 똑같이 잘 살고 똑같이 공동 재산 갖는 게 그게 어떻게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피를 흘리는 유혈 혁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혈 혁명. 이거 외에도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해야 되고 사유재산 완전 폐지, 중앙 계획과 통제에 의한 생산과 소비.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국가가 요만큼 해라 그러면 요만큼 생산하고 여기다 팔라 그러면 이렇게 팔아야 되고. 전통적 가족제도 폐지해야 되고 인민의 아편인 종교를 폐지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게 마르크스주의가 주장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런 사회가 실질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지금까지 봤지만 불가능하다.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을 마르크스가 주장을 했느냐? 그 당시 이제 자본주의가 막 발화하던 그런 때예요. 자본주의가 이제 일어나던 그런 때예요. 이럴 때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 부조리한 일들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르크스는 이 사람 자체가 인간이 완전하지 못하니까 이게 자본주의의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본주의는 결국 멸망할 거라고 오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마르크스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예측을 한 거예요. 예측을. 자, 이렇게 자본주의 체제를 혐오했는데 이상하게도 그가 살고 있던 영국만 해도 의회가 새로운 경제 제도를 마련했어요. 이렇게 해서 노동시간도 줄이고 아동노동의 연령 제한도 두고 후생시설, 아동노동자 교육, 인권보호 해갖고 모든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마르크스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노동자의 임금과 생활 조건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본과의 갭이 점점 줄어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나질 않는 겁니다. 혁명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 이후에도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운동이 폭넓게 이제 진행이 돼서 그 대표적인 것이 마르크스가 죽고 난 뒤 설립된 페이비언 협회. 여기에 버나시오라든지 웰스라든지 버지니아 울프라든지 이런 지식인들이 주축이 돼서 우리가 사회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개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1906년에 최저임금제 도입을 주장했고 1911년엔 전 국민 건강보험을 도입했고 그리고 1917년에는 세습 귀족제 폐지를 주장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20세기에 들어와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 노동당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이게 공산주의 해야 되겠다고 노동자들의 당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유혈혁명을 해야 되겠다고. 근데 이 노동당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유혈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노동계급이 평화적으로 정권을 장악해서 그래서 노동당을 만드는 그런 일이 생겼으니까 마르크스가 생각하는 그런 혁명이 자본주의 사회가 점점 발달하는데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는 폭력을 통해서 유혈혁명을 통해서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자본주의 사회가 점점 발전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생활이 점점 윤택해지게 되고 노동자들의 그런 모든 그 생활 여건이 좋아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정부가 나서서 심지어 나중에는 노동당까지 탄생하는 이와 같은 아이러니가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마르크스와 함께 공산주의 활동을 했던 엥겔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르크스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남겨놓은 걸 이렇게 보니까 자기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못 사는 사람들이 유혈 폭동을 일으켜서 영국이나 완전히 망가질 걸 생각했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또 엥겔스 자신도 그런 유혈 폭동이라는 걸 원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사악한 망령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 하나가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러시아의 유혈 폭동을 일으킨 레닌이라고 한 사람이에요. 레닌. 참 이런 거 공부하면서 레닌이라는 사람의 그 어록을 가서 보면 지금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니면 사회주의 공산국의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했던 사람이 레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마르크스 레닌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칼 마르크스의 사상이 레닌에게 전달되고 스탈린에게 전달되고 모택동 마오쩌둥에게 전달되고 호치민, 김일성, 그다음에 캄보디아의 폴포트 이런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서 그래서 이와 같은 마르크스주의가 악의 제국을 형성하는 그런 기본 골재가 됐다. 그럼 과연 마르크스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비평가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마르크스는 인류의 진보라고 하는 그런 미명 아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 고통 속에 집어넣고 사회를 퇴보시키고 그다음 많은 사람들 좌절하게 그렇게 만든 사람이 바로 마르크스다.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결국 마르크스 사상은 자본주의의 취약점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은 될 수 있어도 그 안에 치명적인 모순과 그 다음에 위험 요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마귀의 체제가 바로 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고 이 체제,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행복, 이 번영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멸절을 시켜야 그래야 공산사회가 올 수 있다고 주장한 그런 사람이고 그런 사상을 지금 신봉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지금 있어서 나라를 완전히 좌초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기억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정말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고하게 고정이 돼서 말씀에 따라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마귀의 일을 저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목사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저와 이름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사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약속에 따라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